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심했던 것, 그가 진정 자유인의 신분을 지니고 있지만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고자 결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인권과 자유, 그 모든 덕목이 너무나 소중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자유자이지만, 자유롭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종된 신분을 자취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답을 얻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욕망을 따라 살지요. 욕망대로 사는 삶, 욕망이 이끄는 삶, 그게 대부분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내 욕망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때가 되면은 이 땅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올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머무르라고 하신 목적,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누군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안에 충동이나 죄성이나 욕망이 불일듯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과 사는 삶의 방식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뭐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고 도대체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게 뭐냐? 어떻게 사는 거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에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모습이 그렇게 판이하게 다를 수 있냐는 것이죠. 먼저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런 자유인입니다. 그 당시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두 종류의 신분이죠. 자유인이거나 아니면 종, 노예이거나. 노예가 뭐 6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많은, 노예가 더 많은 사회였죠. 노예의 신분이거나 아니면 자유인의 신분이거나.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자이지만,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나는 스스로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을 택한 사람이다. 나는 자유인인 동시에 노예다. 둘이 같이 병행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공존할 수 없는 지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지금 패러독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자이지만 종이다. 그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모든 죄로부터도 심지어 풀려났어요. 우리는 자유함, 진정한 자유함,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얻기 위하여 나는 스스로 종된 신분을 선택했습니다. 뭘 얻는다는 것이죠? 여기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적인 가치보다 더 큰 것을, 더 큰 이익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이익이 있다면 그걸 얻기 위해서 나는 이런 특이한 신분, 서로 상반되는 모순된 신분을 나는 택했다는 것이죠. 나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기꺼이 나는 종의 삶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그 사람들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노예 신분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나 뭐 바울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유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종된 신분을 택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이익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저걸 꼭 가져야 되겠다. 내가 저걸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걸 얻겠다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저걸 얻겠다 그러면은 뭐 내가 가진 것을 거의 전부 포기를 하더라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란 내가 가진 것 다 버리더라도 갈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밭을 사야 되겠다. 지금 내가 가진 재산 전부를 팔아서 사더라도 저 밭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러면 내 모든 걸 팔아서라도 산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을 꼭 얻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내로 삼겠다. 그러면 무릎 꿇지 않습니까? 반지 사고 뭐 해가지고 온통 세리머니를 만들어서 청혼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예. 평생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각오로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뭐 잠시지만 뭐.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7년간 라헬을 얻기 위하여 그걸 수일처럼 견뎠습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말이 삼촌 집이지 말이 라반에 가서 라반한테 얼마나 속습니까? 그래도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을 견뎠어요. 수일처럼 참았습니다. 아니, 신방에 들어온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속았어요. 근데 라반이 또 7년 내가 더 견디면 내가 라헬도 준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14년을 투자한 거죠. 예, 아내 한 사람 얻기 위해서 14년간 종처럼 산 겁니다. 나중에 마음대로 떠나지 못해서 결국 도합 20년을 그 집에서 붙들려 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얻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장가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비즈니스를 일으켜서 그걸 큰 돈을 벌겠다고 해서 이렇게 종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아니 뭐 단 세 사람 정도 내가 평생에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 종처럼 한번 살아보자, 내 친구들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거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뭐 이렇게 구원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가치가 없지만, 별 소용도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 줄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이 그 받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뭐 내가 예수 믿어서 좀 더 잘 되는 거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도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는 타고난 유대인이죠.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면 그는 철저한 유대인과 같이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할례 같은 거는 아무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가서는 그는 이방인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 같이 되겠다. 그 사람이 율법을 모르면, 나는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지만 율법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면 내가 율법을 잘 알지만은 뭐 그렇게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과 생명을 전하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연결될 거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가가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이걸 전할 수 있냐는 것이죠. 내가 다가가는 목적은 뭡니까? 납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좀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내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내 수하에 두기 위해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의 종노릇을 해서라도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옆에?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셨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뭐 그럴듯한 인간에서 사랑하셨습니까? 그분께서 그냥 우리가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혼자 내버려두면 아무 인간의 소망이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욕망대로 살다가 그냥 그냥 맛있는 거나 좀 먹고, 무슨 섹스나 좀 하고, 집이나 좀 사고, 차나 좀 사다가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욕망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따라서 온 존재이고,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냥 까닭 없이 죽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구원을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가 악질적이라도 아주 지독한 악질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러면 죄인이었겠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그냥 까닭 없이 용서하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다른 죄인에게 향해서 어떻게 너 그래도 교회 오려면 좀 회개하고 와야지, 술 담배는 끊고 와야지, 나쁜 버릇은 좀 그만두고 와야지, 거짓말하는 버릇은 좀 제발 그만두고 좀 교회 와야지, 너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어떻게 세례를 받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구원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율법 없는 자들, 율법 모르는 자들, 성경책 한번 열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교회 한번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바울의 관심은 지금 온통 거기에 지금 온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끼리 좀 더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좀 뭐 내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리냐, 어떻게 하면 내가 찬송을 좀 잘 부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오늘 뭐 비도 오는데 뭐 내가 교회까지 가주면 하나님도 감동하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저기 비가 와서 뭐 골프 약속 취소하고 왔으면 뭐 오나만 하지 뭐.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게 지금 사도바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2절 23절에 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약한 자 앞에서 강한 자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약한 자를 얻기 위하여 약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뭐 건강이 약하고 병약하고 이런 약한 것을 뜻하는 단어지만 의미상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갈 때는 내가 뭐 나도 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카멜레온입니까? 왜 그래? 사람들 눈치 살피는 겁니까? 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제일 중요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나만큼 중요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예수도 그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같은 거는 종이 되든 노예가 되든 뭐 하인이 되든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나? 저 사람이 어떻게 되나? 그런 바울 같은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는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이 땅에 교회가 많아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쪼록 몇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누구한테 다가가서 나 당신의 종처럼 군다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데.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 받아들이는 사람 몇 사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단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단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믿어야, 알아야, 누려야, 살아야 그런 짓을 하고 사는 거죠. 그 가치를 모르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저런 사람 괜히 복음 전했다가 저 천국에서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구나. 예?
아무쪼록 그런 데서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하면 이거 여러분 얼마나 이게 내가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내가 전하려면 내가 그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적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복음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유진 피터슨이 여러분들 잘 가끔 읽는 더 메시지 성경에서 이게 앞에 19절부터 제가 읽은 23절까지를 굉장히 그 알아듣기 쉽게 의역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요구나 기대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 종교인들, 비종교인들, 매우 신중한 도덕가들, 자유분방하게 사는 부도덕한 자들, 실패한 자들, 타락한 자들, 이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종 되기는 쉽잖아요. 잘난 사람 가서 굽신거리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도덕 파탄자들 같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 사람들 앞에 굽신거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 뜻을 두었지만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의 관점으로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모든 모양의 종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삶으로 인도하고자 애썼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논하기보다 다만 메시지에 참여하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들어야 될 얘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들어야 될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전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선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은 많은데 뭐 세미나도 많고 무슨 모임도 많고 무슨 뭐 하는 게 뭐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왜 안 전해지겠어요? 왜 기독교가 쇠퇴합니까?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까? 왜 젊은이들은 교회를 외면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메시지하고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왜 입만 열면 복음 얘기를 하고 예수 얘기를 하고 무슨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바울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뭐 좀 되면 거들먹거리잖아요. 하다못해 뭐 전도사하다가 목사 안수만 받아도 거들먹거리더만 집사하다가 장로돼도 거들먹거리고 종이 되라는데 종은커녕 뭐 군림하고 자는데 뭐 교회마다 가보면 거기를 젊은 애들이 왜 가겠어요? 왜 굽신거리겠어요? 요새 그거 없어도 잘 사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해 주셨어요. 교회가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그건 그분이 오신 성육신의 방법 그대로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이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죄투성인 사람들을 의인처럼 대접해 준 것 같이 그렇게 교회가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 저게 교회구나 이걸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 교회는 전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교회는 사랑이 되어라. 교회는 선교하기에 앞서서 먼저 교회가 사랑이 되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 없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경영학에서 배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이단한테 배우는 게 훨씬 낫죠. 왜? 이단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 끌고 오는 재주로 있으니까. 이단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목숨 걸듯이 끌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들 데려오면 자신만만해요. 몇 달만 세뇌하면 다시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니까. 왜 경영학에서 배우는 게 훨씬 낫죠?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연구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백화점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의 하나 동선 하나하나 시선 하나하나가 다 녹화되어서 다 분석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가나 걸음이 어디로 가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선과 걸음이 가는 곳에 잘 팔릴 만한 물건이 다 놓이는 거 아닙니까? 매대가 그렇게 설치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얻고자 하기 위해서 사람을 얼마나 분석합니까? 지금 이 시대 디지털 시대는 우리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도 자신을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분석합니까? 왜?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 얻어서 뭐 할 건데?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하여. 이단은 지갑 지는 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전 재산을 헌납받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뭘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누구에게 복음으로 다가갑니까? 내가 사는 방식으로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기껏 와서 안 싸우기만 해도 다행이지. 가다가 우산이나 안 받고 가면 다행이지. 자기 거 잘 챙겨가세요. 또 비 오는 날 보면 맨날 좋은 거 가져간 사람 있나 봐. 그런 것만 안 해도. 그런 것만 안 해도. 괜히 예배드리고 가서 나 하루 종일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우선 펼 때마다 이 뭐야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야. 한번 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사는 거냐. 24절이에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거 잘못 적용하면 전도 왕배라 소리 같아요. 에? 아무리 뭐 가서 달리기 해도 말이에요. 입상하는 사람 1등하는 사람은 한 사람 아니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1등하는 상을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1등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냐 이 얘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 헬라 세계에서는 4대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잘 아는 올림피아 있죠. 그 다음에 이스트미아라고 이 고린도 옆에서 있었던 게 2년마다 한 번씩 열렸어요. 그 다음에 뭐 파티아 뭐 이런 네미아 이런 큰 운동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 운동 경기가 2년마다 열리면 되게 한 10개월 전부터 연습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기에 뭐 올림픽 나가려면 4년 전부터 아니면 8년 전부터 연습을 하겠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연습합니까? 얼마나 자제합니까? 얼마나 절제합니까? 먹을 거 다 먹습니까? 올림픽 선수회로 들어가면 여러분 먹을 거 다 먹습니까? 마실 거 다 마시나요? 잘 잠 다 잡니까?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이때는 메달도 아니에요. 그냥 월계관이에요. 나무 쪼가리 뭐 월계수 입 몇 개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 쓰는 거 아닙니까? 그 며칠 있다가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 얻겠다고 열 달 동안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훈련하는데 생명을 하나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운동 하나 해가지고 하는데 뭐 여러분 아이돌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애들 얼마나 고생시키는 거예요?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닙니까? 10대 초반에 애들을 갖다가 말이죠. 그 잠시 뜨면은 얼마 뜨지도 못하고 몇 년 있다 이름 사라질 때 그 잠시의 영광,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걔들 그냥 죽을 만큼 고생시켜서 아이돌이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절제하는 게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절제하는 게 있냐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거 어제 설교 쓰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은 물 위에 단 아무것도 안 마십니다. 나는 그분 커피 마시는 거 본 적도 없고 탄산수 이런 거 마신 적이 없어요. 평생에 물만 마십니다. 물 그냥 안 마십니다. 물 한 잔 마실 때 꼭 기도하고 마시고. 본인의 컨디션, 이게 그냥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에 뭐 이런 거, 뭐 푸시암 뭐 이런 거 뭐 몇백 개씩 해요. 몸을 강철처럼 만들어요. 바람 피우러? 아니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뭘 위해서 절제하십니까? 여러분들 뭘 위해서 여러분들 죽을 고생을 다 하십니까? 썩어 없어질 걸 위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요. 눈앞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가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가치를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그냥 메달 따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 그걸 좀 봐라. 저거 하나 따겠다고 저렇게 살아가는 걸 좀 봐라.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것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 뭐 며칠 썼다가 없어요. 그 뭐 월계수 관 하나 쓰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뭘 이렇게 절제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의 가치만큼 절제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나는 내 욕망을 절제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뭐 그 골프 핸디 좀 낮추기 위해서 말이 24시간 골프채를 쥐고 있는 분 감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도 들고 화장실 앞에 나가다가 퍼팅 연습하는 거 놓고 화장실 들어가면서 한번 치고 나오고 나오면서 한번 치고 이야기하면서 흔들고 말이 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감을 잃어버려요. 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골프는 좀 잃어도 괜찮잖아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께서는 예. 우리는 뭘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부른 이유가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사람을 낚으라. 표현은 뭐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다 사람을 낚는 시대예요. 다 사람을 낚기 위해서 마음을 훔치는 시대입니다. 어느 누가 마음을 훔치려고 지금 혈안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낚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본질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정신으로 뭐라는 거다 말이에요. 그 이거 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제정신을 잃어야, 그분의 정신이 되어야, 그래야 이 일을 하지. 누가 이거 제정신 차리고 이걸 하겠냐는 말이에요. 무슨 가성비가 있습니까? 효율성이 있습니까? 무슨 내 만족이 있습니까? 내 유익이 있습니까? 뭔데, 이게 뭔데 이걸 하겠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영원에 눈뜨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적을 미워하지 않아요. 네가 죄인이다 이걸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시작하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시대는 죄인을 죄인이라면 죄가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죄를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데? 포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온 방식대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접근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치도 없지만, 가고 싶지도 않지만, 상대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나 주의 마음으로, 주의 심장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내가 그분의 종처럼 굴더라도 그분이 먼저 사랑의 눈을 떠야 여러분 죄의 눈 뜨는 거라면, 죄란 사랑의 결핍이요 사랑의 불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리가 있나 이래서 죄인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준 것이죠. 부모의 사랑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가 오줌 가릴 때까지는 사랑을 멈추고 잠시 중단할게. 너 오줌 가리고 나면 내가 사랑할게.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어떤 부모가 중고등학교 사춘기 때 속썩일 때 너 사춘기 끝날 때까지는 호적 팔아. 내가 너 사춘기 지나면 호적 복적할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멈추지 않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식의 종노릇하다가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사랑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속을 뒤집어 놓았지만, 그래도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사람 굿이라고 사는 줄로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저가 그렇고 지금 여러분이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 속이 다 뒤집혀 봐야 부모 마음 아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하나도 어색하거나 하나도 인색하거나 하나도 성가시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마치 우리가 애가 기저귀 갈면서 하나도 성가시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걸 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건 아무 상이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게 9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에는 상이 없다. 사명은 그 자체가 상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 그 자체가 상이다. 그만한 상이 어디 있냐? 그만한 상을 받았으면 그 상에, 부르심에 합당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였다면 우리가 바로 그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아까 바울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대로 따르면 내가 그 메시지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려면 내가 그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메신저란 곧 그 메시지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부르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뭐 이런 모든 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그분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 생명을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가 누리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받지 않은 뉴스를 어떻게 전합니까? 듣지 않은 뉴스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복해서.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그걸 전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가치를 모르면 안 전하겠죠. 그게 무한한 가치라는 걸 알아야 무한히 전하죠. 자,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죽도록 복음 전하고 나는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남의 종이 되어가면서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생명을 전했는데 정작 나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뭐예요? 닭 쫓던 개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교회 다녔는데, 평생 뭐나 되는 것처럼 다녔는데 정작 나는 구원의 탈락자가 되면 그보다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푯대가 하나였어요. 푯대가 하나. 여러 가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르심이 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영생보다 더한 선물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소중한 걸 알면 더 이상 구하지도 않아요.
다른 기도 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부르심의 상을 안 받아서 다 그렇게 상을 뭐 하는 것이죠.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네.
여러분들 저 대궐 궁전 호화스러운 집에서 주지 육림에 빠지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하룻밤 밤새 철회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그게 낫다는 게
그게 고백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내가 종처럼 산다는 거예요. 자유롭지만 예, 자유롭지만 저도 아침에 뭐 컨디션 나쁘면 그냥 오늘 뭐 예배 쉬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들죠, 뭐. 근데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서 상이 더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받은 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러는 거지. 무슨 더 상을 바래요? 무슨 더 상이 필요합니까? 무슨 상을 더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느냐? 어떻게 주여 주여 하면서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느냐?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맨날 가서 복음 전하라는데 복음 안 전하고 복음을 듣고 오냐는 말이에요. 세일에 관한 복음, 일타 강사에 대한 복음, 어디로 이민 가면 좋다는 복음, 노후에 어디가 가면 살기 편하다는 복음, 그런 복음에 다 전도되어서 돌아오지 정작 주의 복음을 어디 가서 뭘 전하고 있어요? 무슨 영화가 100만이 됐다 1000만이 됐다 뭐 그거 안 가보면 몸살하고 말이죠.
누가 뭐 입고 쓰는 거 안 쓰면은 뭐 조미 쑤셔서 못 살고 말이죠. 교회 와서까지 그런저런 걸 정보라고 나누고 앉았고 말이죠.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들어가라. 그래서 몇 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슬픈 소식이지만 뭐 3%나 들어갈래나 5%나 들어갈래나 그런 소리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기 와서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하나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있냐?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 바울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내가 실컷 복음 전하고 죽을 만큼 고생해서 선교 다니고 그런데 내가 거기 탈락하면 어떡하지?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두려움이 우리 모두의 두려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게 아니라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그런 두려움, 경외심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습게 여기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주의 이름을 그렇게 헛되게 부르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분의 이름을 한번 부른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조금 삶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바울이 그리하여 참 끝내 그는 순교의 길을 걸었지만 우리도 그런 각오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무슨 뭐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눈치를 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비위를 맞추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하여 나는 무식한 사람한테는 무식한 말을 하는 거고, 좀 속이 든 사람한테는 좀 유식한 사람한테는 유식한 표현을 하는 거고, 예?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저 사람은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예. 여러분 누군가와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하고도 소통이 되십시오. 젊은이들하고도 소통이 되십시오. 누구와도 소통이 되어야 우선 복음의 첫 문고리가 일단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문고리를 열기 위하여 누군가도 소통하고 누군가에게도 다가갈 수 있고 누군가에게도 마음을 열어 젖힐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위에 있습니다. 나만큼만 되라고 말합니다. 나만큼만 열심을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이 가득가득 차서 우리가 누구도 모르는 괴물처럼 변하고 말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기억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하여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예, 담대한 믿음의 결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광야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광야에서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오직 말씀이면 족합니다. 오직 성령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의 목적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인지 늘 말씀 가운데 빛을 얻게 하시고, 길을 보게 하시고, 뜻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의 삶, 절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달 하나를 얻기 위해서, 돈 좀 벌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들을 위해서 온 생애를 불사릅니다. 주님, 그러나 영원한 것들을 알았다면, 진리를 알았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주님 이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들, 이 가치를 안다면 비록 그 사람에게 수모를 겪는 일이 있더라도, 수치를 겪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열정, 믿음의 결단, 믿음의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